꿈꾸곤 했어요. 슈퍼맨같이 말이죠. 이상하리만치 이 꿈을 굉장히 자주 꿨어요. 재미있는 건 제가 지금 도시의 밤하늘을 날며 보는 광경이 제가 꿨던 어릴 적 꿈에서 봤던 광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특수폭행 용의자가 현재 6930 덴버 에비뉴에 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구 370만 명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최대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LAPD 항공지원부 파일럿인 자네킨 경사는 범인이 도주하는 곳을 따라 빠르게 헬기를 몰고 갑니다. 그녀의 눈에 띄인 이상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범인은 곧 체포됩니다.
제가 이 헬기를 2시간 동안 조종을 한 후에 다음 조종사에게 조종대를 넘긴다고 가정하죠. 제가 이미 안전 점검을 했고 이 헬기가 운항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헬기를 넘겨받은 조종사의 책임은 제가 착륙하자마자 이 헬기를 다시 검사하는 거예요.
Jenna, how was your flight today? How many the case?
자넷, 오늘 사건은 몇 건 있었죠?
아마 9에서 10건 정도? 오늘은 좀 한가한 편에 속해요. 보통 추격전이 있거나 도로를 봉쇄하는 일도 있어요.
이곳 LAPD 항공지원부는 19대 헬기를 운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hey're still here. Out of 10,000 police officers, I'm in the rank of a sergeant. And there are 10 sergeants in this division.
만 명의 LAPD 경찰 중에 제 계급은 경사고요. 이 부서에 저와 같은 경사가 10명 있습니다. 반면에 경관은 80명에서 84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중에 절반 정도가 조종사들입니다. 조종사 중에서 여성 조종사는 한 명밖에 없고요. 헬기 조종을 하는 여성 상관은 저밖에 없어요.
Janet is a very strong person. She's a go-getter. She's a perfectionist.
자넷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박력이 넘치고 완벽주의자예요. 앞에 있는 물병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제자리로 옮겨놓죠. 그 정도로 완벽주의자예요.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넷이에요.
Air Support Sergeant Kim. My title is Watch Commander. Everything that goes on at Air Support Division, bottom line is I make the decision.
제 직급은 경비 대장이에요. 여기 항공 지원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총격에 연루되거나 다치면 제 상사에게 보고하죠.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결정들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Before I came on the job, my husband, at the time we were dating, he asked a buddy of his to take me up in a helicopter.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남편과 사귀고 있을 때인데 남편이 친한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저를 헬기에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비행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관광이었는데 어느새 비행 수업처럼 된 거예요. 남편 친구가 실습을 시켜준 거죠. 그 순간 저는 반해버렸어요. 원래는 비행기 타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어디 여행 가려고 비행기에 타면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헬기에서의 비행은 정말 신나고 흥분되는 경험이었어요.
LAPD
경찰이 되었을 때 교관님이 모두에게 네가 꿈꾸고 있는 직책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일어나서 말했어요. 언젠가 저는 LAPD 항공지원부의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1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To finally get here.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with the first female Asian American to become a supervisor pilot.
LAPD에서 아시아계 여성 최초의 조종 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넷 김 씨는 19년 반 동안 LAPD에 근무해 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자넷 씨에게 이것은 꿈을 이룬 것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인내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Our mission is to support the officers on the ground.
저의 임무는 지상 현장에 있는 경찰관분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만약 어떤 사건에 더 많은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특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저희가 나설 때입니다.
꺾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범죄율. 잔액 경사는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The troops on the ground are working in very dangerous situations.
지상에 나가 있는 경찰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죠.
House party gone wrong.
For instance, yesterday there was a shooting, a big shooting inside it was a big party at a house up in the valley.
한 예로 어제 큰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집에서 열린 큰 파티였는데 거기서 용의자가 총을 난사한 거죠. 총격사건 호출을 받았는데 호출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경찰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타는 전술비행관은 실질적인 대다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If you want to go to Estrada Courts on the southeast corner,
동남쪽 코너로 가시면 그쪽에 지원팀이 있습니다.
As
soon as we get over a scene, they take over the tactical situation. So they control what goes on.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술적인 상황을 통제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몇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등을 그들이 조정해 줍니다. 제가 전에 지상에서 현장에 나가 있었을 때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제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전술 비행관들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죠.
Air support originally came about in the 50s and the primary use for the helicopters was for traffic.
항공 지원팀은 50년대에 시작됐는데 당시 헬기의 주된 사용 목적은 교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헬기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의 관리들은 헬기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지상팀을 지원하면서 헬기의 사용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범죄 피해 최소화를 도와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It's a very dangerous job to be up in helicopter. She was successful in flight school and
헬기 비행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넷은 비행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또 지금까지 계속 훌륭한 조종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딸이 경찰 한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말렸죠. 말리고.
근데 경찰도 하고 헬기까지 문다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아유, 그럼. 근데 얘는 한번 한다 하면 하니까 제가 이기지는 못하죠. 이기지는 꼭지를 못하는데.
부모님과 전직 소방관 출신의 남편인 알렉스 씨, 그리고 두 마리의 반려견은 잔액 경사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잔액은 아마도 파일럿의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My husband and I, when we first got married, For about 12 years, we tried to have kids. We always wanted a big.
남편과 저는 결혼 후 12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희 둘 다 대가족을 원했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농구팀을 만들자고 농담할 정도로요. 그런데 2009년에 제가 응급 자궁 절제술을 받았는데 의사들의 종양을 발견했었어요. 그게 암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극복해낼 수 있었죠. 그게 2009년이었고 지금 저희는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춰서 최대한 저희 인생을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오랜만이야. 오늘 내 조카가 LA 폴리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거든요.
정말? 자랑스럽겠다.
그럼 진짜 자랑스러워. 너무 잘해줬어.
This graduating class is about 40 some cadets.
이번 졸업반은 40명 정도 되는데요. 매달 비슷한 수의 새 사관 후보생들을 받습니다. 경찰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당연히 경찰과학을 배우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배웁니다.
My nephew is right here.
Yu?
Yeah.
Yu, Yu.
Yu. Uh-huh. Joseph Yu. Daeyoung. Yu Daeyoung, yes. Hello, how are you? Good.
Hey. 그녀를 반기는 익숙한 얼굴들.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한인 경찰 동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These are our fellow Korean officers.
Oh my gosh.
What?
I forgot my wallet.
Yeah. You do that all the time.
Oh, that's his MO.
This is totally his MO.
Oh, that's your MO. I got it. I got you.
So she was one of the tactics instructors when I was going through.
자넷은 제가 전술 훈련을 받을 때 제 교관 중 한 분이셨어요. 그녀는 정말 훌륭한 교관이셨어요. 자넷을 그때 처음 만났죠.
She's like 60 now, so.
6개월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임관을 앞둔 신 경찰들의 얼굴에서 비장한 각오가 느껴집니다.
My nephew, he asked for my advice. He sat down with.
제 조카가 저희 부부에게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경찰로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면 부모님께도 그 마음이 전해질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Officer Daeyoung Yu. Officer Yu is joined by his aunt,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Sergeant Janet Kim, Air Support Division.
And they were actually very happy. And they said, you know, they said, hey, you know, you're talking about money.
그리고 대영이 부모님들이 실제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작은 엄마가 많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고 저는 당연하지. 우리 조카를 돕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지 라고 말해줬어요.
자네 경사의 조카 임관 자리에 또 한 명의 손님이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사촌동생 에스터 김 경관.
It's my cousin. Yeah, she's my cousin.
제 사촌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경찰이 3명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여기 에스더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She's been on the job 10 years.
그동안 작은 엄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경찰 학교를 시작하고 졸업하고 또 경찰이 되는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죠. 정말 진심으로 경찰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We can fly without an engine or we can land safely without an engine, but we can't land safely.
엔진 없이도 날 수 있고 엔진 없이도 착륙할 수도 있지만 회전자 없이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트랜스미션 오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금이 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 명세서를 작성해요. 연료는 헬기를 조종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연료 냄새가 나거나 연료 유수가 보이는 게 없어야 합니다.
Okay, we are ready to fly.
좋아요. 날 준비가 다 됐네요.
Everyone goes through rejections. Everyone goes through the door of closing on you.
누구나 한 번쯤은 거절당하거나 기회의 문이 바로 눈앞에서 닫히는 경험을 하죠. 기회의 문이 닫히고 누군가 당신에게 충분한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그것이 당신은 절대 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어떤 장애물도 당신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은 그 꿈을 이룰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특히 이곳 미국에서는 말이죠. 목표를 높게 세우고 큰 꿈을 가지면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을 거예요.
You can accomplish anything, anything you want.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LA 헬기 경찰 자넷 김경세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자유가 있는 한국 땅에 정착했지만 전현아 씨는 북에 두고 온 아들 생각에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그리움이 더욱 짙어졌는데요. 그 슬픔을 이기고자 전현아 씨는 더욱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제가 그 집 안에 있으면 이렇게 북에 두고 온 아들 때문에 그 우울증이 자꾸 이렇게 더지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많은 걸 배우고 그래야 만약에 통일이 되든지 이렇게 만나면 내가 아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후배들이 오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면 내 인생도 행복하고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 도와줬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진짜 회사 일 한 사람보다 내가 더 바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 그래요. 뭐가 그리 바쁘냐고. 네, 너무 많아. 일주일 내 스케줄이 다 있어요. 또 우리 그 바리스타 교육 같이 했던 친구들끼리 꽃 구경 가거든요. 1박 2일. 어제도 암 수술한 탈북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꽃 구경도 가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분 그리고 또 몰랐는데 20년도에 우리 아파트 이충현 그 동생이 자지도 못하고 일도 그래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또 양천구 사랑복지재단에서 북한 탈북민들 사회복지사 10명을 섭외해가지고 그런 분들 20명 이렇게 상대로 우리가 상담돼서 제가 그래 사회복지사로 거기 또 망라돼서 12월까지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정착하며 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현아 씨. 동료 상담사로 같은 아픔을 겪은 탈북민을 도왔습니다.
상담사 자격증은 있지만 직업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상담을 탈북민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진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 좋은 세상에 왔는데 좌절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걸 심어줘야 되니까 항상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나도 그런 걸 다 겪고 우울증도 많이 극복했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그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많이 제가 인식을 줘요. 항상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좌절, 그렇게 막연하게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무 때 그 전화해달라 제가 그래요.
전은아 씨는 마음을 열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뭐든 돕고 있었고요. 그렇기에 그녀를 찾는 친구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친구들 많아요. 처음에 하나원 나와서 내가 금방 새로운 분들이 뭐 은행에 가서 일 보고 뭐 그다음에 전세 전환하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발로 떼서 그러고 도와줬어요. 많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웃음이 가더래요. 근데 지내보니까 너무 도움이 된다고 그러긴 해요. 지금 하나원 나온 지 8년 됐는데 전화 안 오다가도 딱 전화하면 안 그래요. 네가 또 뭐 모를 게 있었어 내한테 전화했구나. 뭐, 아 웃으면 이모 그래요. 나 모를 게 있어서 뭘 물어보려고 전화왔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무슨 남북하나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주거 이게 거주하는데 구청에서 봐야 될 일, 그다음 대학교 가자면 어떻게 돼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그 많이 물어보죠. 그럼 나는 아는 거다 성의 있게 써 보내주고 뭐 전세 전환할 때는 서류가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쫙 써서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배움과 나눔으로 삶에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고 말하는 전현아 씨.
나는 모든 면이 다 내가 온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꿈을 다 하나하나 이룩하잖아요. 오카리나 배우지, 난타 배우지, 대학을 졸업했지. 북한의 언니하고 한번 전화할 때 내가 그랬거든요. 언니 나 지금 대학 다니까 네 나이에 뭔 대학 다녀? 이러더라고요. 언니 여기는 천국이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언니네들 자녀들이 앞날을 그 걱정하며 오라 이랬는데 가고는 싶어 그래서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알바를 해서 돈을 차곡차곡 뭐 많이는 모이지 못해도 조금씩 조금도 저축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탈북민과 소외계층의 주변 이웃에게 꾸준히 봉사를 해온 전현아 씨.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단체를 꾸려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탈북민 전현아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미국의 동부 명문 사립 8개의 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는 미국 동북부 커네티컷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역시 미국의 초기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17세기 초기 버지니아주 남부에 있는 제임스타운의 최초로 세워진 버지니아 식민지에 이어서 1620년 2차 이민자 그룹 102명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래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플리머스는 새로운 희망의 거주지로 유럽 대륙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유럽의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플리머스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691년에는 7천여 명이 거주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신앙의 재무장을 하고 근검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동지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플리머스와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무렵 코네티컷주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우기로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의 출발이라고 하네요.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을 당시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10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701년 캐네디컷주 킬링월스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피어슨 목사님의 가정에 모여서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들을 모두 모아서 칼리지에이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회와 민간정부기관에서 종사할 신신화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훈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예일대학교의 역사적인 출발이 된 것입니다.
네, 예일대학교는 미 신대륙에 세워진 세 번째 대학교인데요. 계속해서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1636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하버드대학교, 1693년에 버지니아주의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가 세워지고, 세 번째로 1701년에 커네티컷주의 예일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예일대학교는 하버드대학교와 함께 학문의 증진, 학자 양성, 미래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식민지에 세워진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20여 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정식 인준을 받은 대학은 모두 9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래된 대학 순위를 말할 때 1696년 메릴랜드에 세워진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세 번째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세인트 존스 칼리지는 1784년에야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청교도 정신의 부흥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신생대학교는 하지만 1707년 피어슨 목사의 사망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학교는 1716년에 현재의 캠퍼스 자리인 뉴헤이븐 이전을 결정하고요. 2년 후에 보스턴 출신의 엘리후 예일이라는 사업가로부터 400여 권의 장서와 영국 조지 1세 국왕의 초상화 등 상당한 물품을 기증받게 됩니다. 이 기증품들을 매각한 기금이 학교를 운영하는 큰 원동력이 됐고요. 이 신생대학은 기증자인 엘리후 예일의 이름을 따서 예일 칼리지로 명명하게 되는데요. 설립 당시 수백 권 기증도서로 출발한 대학중앙도서관과 각종 부속도서관은 이제는 1,50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에 자리한 예일대학교는 1,000에이커가 넘는 캠퍼스에 220여 개의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어떤 숭고함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손승호 씨는 소개합니다.
예일대학교는 관광, 문화, 예술의 메카로 알려진 뉴헤븐 씨와 함께 어우러져서 도시 캠퍼스를 이루고 있고요. 건축 역사의 시기시기마다 뛰어났던 저명한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캠퍼스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컬러니얼 스타일부터 빅토리안 고딕 현대 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일의 건물들, 탑, 아름다운 잔디밭, 정원, 교문과 치는 건축평론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듯이 그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의 스터링 메모리얼 도서관의 고딕 양식 타워는 수많은 예일 재학생들이 재학학기 다양한 학생 활동과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다가도 불현듯 쳐다보면 다시금 직접 탐구 정신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숭고한 분위기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오늘날 예일대학교는 국내외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네, 전 세계 여러 기관들은 매년 세계 대학교들의 평가를 하고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세계 대학교의 위상을 매년 발표하는 중국의 세계대학 학술평가서 ARWU의 2018년 자료에서는 12위를 했고요. 영국의 저명한 대학평가기관인 QS의 2019년 자료에서는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학교들의 종합대학교 학부 순위 평가서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 따르면 예일대학교는 프린스턴, 하버드와 함께 매년 1위의 자리를 놓고 경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일대학교 교과과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는 보통 크게 세 개의 단위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닛으로 4년제 학부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일 칼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닛은 순수 학문을 다루는 일반 대학원, 그리고 세 번째 유닛은 실용 학문을 다루는 13개의 전문 대학원 등 총 15개의 대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기관과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일대학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학부과정의 예일 칼리지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이공과학계가 속해 있는데요. 65개 이상의 학과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2000개 이상의 학부 과목이 제공되고 있어서 그 교과 과정의 폭과 깊이는 그야말로 놀랄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특별한 전공이 없다고 한다면 주임 교수 허가를 받아서 학생 스스로 전공을 만들어 졸업하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일 칼리지는 필수 이수 과목이 따로 없고요. 영역별로 다양하게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예일 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인문학, 과학, 사회학, 외국어, 수학 분석, 문장력의 영역에서 선택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디스트리뷰셔널 리카이먼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트리뷰셔널 리카이먼트 제도는 학부 학생들이 영역별 학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게 하고요. 각자가 취향과 전문성에 맞춰 폭넓고 깊이 있게 연마게 함으로써 인문과학의 기초를 둔 전인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광범위한 학문을 두루 섭렵하는 게 학생들로서는 학문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힘겨운 대학생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학구적이고 폭넓은 다양성과 심도 있는 전문성을 다지는 기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일 칼리지에서는 졸업 후 바로 실용적인 직업을 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공학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용적인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은 다른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네, 최근 예일 칼리지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학과로는 역사학, 공학, 생물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이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예일대학교만의 특징과 장점, 또 학생 활동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자,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유익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질병은 천 개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젊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건강 잃으면 사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이 어르신들의 말씀 진짜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여행지 시간에는 두 가지 질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사무실에 빈자리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것에 대한 예방법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질환 소개해 주시죠.
네. 수수께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 질환의 이름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이 병으로 33초에 한 명꼴로 미국인이 죽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약 1분 사이에도 이 병으로 적어도 두 명의 미국 사람이 죽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약 7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해, 그러니까 2021년에 사망한 미국인 5명 중 1명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또 사망자를 인종별로 보면요. 흑인이 이 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네.
자,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33초 안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겠죠? 33초에 한 명이라고 하시니까 암 아니면 뭐 심장마비? 힌트를 좀 더 줘보시죠.
조금 가깝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하셨는데
네.
자, 미국에서는 40초마다 한 명이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합니다.
네.
이 한 가지 이 질환의 힌트를 더 드리자면요.
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과체중 비만 이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자, 이 병의 이름 무엇일까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하시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뇌졸중 맞죠?
땡! 틀리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아주 답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질환은 미국 사람의 사망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heart disease, 심혈관 질환입니다.
예. 아, 심장병이었군요.
네네.
사실 이 심장이라는 기관에서 생기는 병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심장병이 뭔지부터 알아보고도 증상과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럼 심장병이 심혈관 질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는데
네.
심장병이라는 용어는 뭐 여러 유형의 심장 질환을 모두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관상동맥 질환이고요.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그 병입니다.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병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때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생깁니다. 뭐 심장마비, 심부전 혹은 부정맥 같은 질환이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로 알려진 증상은 이런 겁니다.
네.
자, 심장마비.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 좀 불편하다. 등 위쪽이나 목이 아프거나 소화불량, 속쓰림, 메스꺼움, 뭐 구토, 피로감이 매우 심하기도 하고요. 이 상반신 쪽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또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요. 호흡곤란이 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부정맥도 있죠. 부정맥은 일단 가슴이 먼저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심부전은 호흡곤란이나 발목, 다리, 복부 또는 목정맥이 붓는 증상이 생깁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흡연이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예. 그 방금 꼽아보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흡연은 심장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네.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 세 가지 위험 요소 중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밖에도 당뇨병이라든지 과체중, 비만, 건강에 해로운 식단, 신체 활동 부족, 과음 이런 것들도 심장병 발병을 부추깁니다.
네, 자 여성과 심장 질환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심장병 위험 요소의 하나인 당뇨병의 경우에요.
네,
당뇨병이 있는 남성보다 당뇨병이 있는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44%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널 오브 클리닉 메디신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네, 생각보다 여성과 심장 관계, 심장 질환 관계가 심각하네요.
네네.
다른 요소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폐경기에 있는 여성은 대표적인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네.
뭐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부터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콜레스테롤 비율을 조절하던 역할을 하던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중성지방 수치 올라갑니다. 저밀도
네.
LDL이라고 하는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요. 쉽게 말해서 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이제부터 예방법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온라인 매거진 위민스 월드에서 예방법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모두 다섯 가지 방법인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건강한 식습관 가지십시오. 활동적으로 생활 습관 만드십시오. 숙면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계단 걷기입니다.
계단 걷기요?
네네. 계단을 오르는 거죠. 어. 예, 죽상 동맥 경화증에 관한 한 연구에서 12년 이상 약 46만 명의 성인을 추적해 봤는데 하루에 5개층 이상의 계단, 그러니까 한 50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동맥이 경화되는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어, 네.
예, 짧은 강도의 계단 오르기 운동은 심폐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으로 간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강황이라는 게 사실 좀 흙냄새가 나거든요.
네.
약간 쓴맛도 있고요.
네.
이 항염증 효능이 있어서 심장 동맥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카레에 들어간 그 노란 생강처럼 생긴 그 강황이잖아요. 네.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따르면 명상을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고콜레스테롤 및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더 낮다는 겁니다.
네.
이 명상은요, 또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같은 감정들을 좀 완화시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명상을 하면 또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긴장도 좀 풀 수 있고요.
이게 맞습니다. 긴장 완화라는 게 이 신체 전체를 좀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심장 박동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요. 정신적으로는 또 아주 명료하게 해줍니다. 맑게 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네.
네 번째는 매일 뜨겁거나 따뜻하게 목욕을 한 40, 50대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목욕을 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뇌졸중도 약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 혈류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끝으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요?
예.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5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예.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강한 2024년을 위한 멋지고 맛지고 건강정보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독감도 요즘 참 독한데요.
네.
매년 겨울이면은 뭐 추위와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감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셔서 고생을 하신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요.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그냥 푹 쉬었습니다. 요즘은 그 전화로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진료해서 저의 증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처방을 해주시면서 요거 한 닷새 정도 먹으십시오. 쉬십시오. 물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따뜻한 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회복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자, 성인이 감기 걸리는 횟수가요. 1년에 평균 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걸린다고
네네.
해요. 뭐 감기 걸리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질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그렇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걸리는 게 또 감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관건이겠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계절성 독감이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감기에 걸렸다면 이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위민스월드가 감기를 멈추는 최고의 팁을 소개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매체는 감기의 완치라는 거 없다. 이걸 전제로 했습니다.
네.
감염과 싸우는 체력, 신체를 강화하는 것이 치유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네.
이 9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뭐 4~5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 알아보죠.
예. 자, 이걸 자주 먹어야 신체가 감염과 싸우는 데 필요한 추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예.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오한이 난다든지 땀으로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분 공급 측면에서는 물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지만 뭐 전문가들은 뭐 가능하다면 비타민 워터라든지 뭐 게토레이, 이온 음료, 파워에이드 이 전해질이 첨가된 음료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걸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상화되면 자연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상을 추천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일단 가공식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크푸드라는 것에는 설탕, 지방, 방부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이 신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많이 발생하게 해서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픈 그런 증상을 더 나쁘게 한답니다.
네.
자, 감기에 걸렸을 때는 과일, 채소, 닭고기, 생선, 감자, 쌀, 콩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특히 비타민C는 근육과 뼈를 지탱하고 상처를 또 치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른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부족하면 건강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특히 이것에 좀 충분한 시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일까요?
아닙니다. 운동도 사실
오늘
중요한데.
계속 틀리네요.
운동도 정말 중요한데 네. 감기 걸렸을 때는 운동보다 잠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이요.
그렇죠.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요. 8시간 이상 잠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더 잘 걸린다. 많이 걸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수면 습관을 잘 짜고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 긴장을 풀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드시는 음료예요. 꿀 한 숟가락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증상으로 목이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걸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뭐 단 것이 아니고요. 꿀에 들어있는 그 항균 성분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해로운 병원체로부터 방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이 목 아픈 거, 인후통을 말씀하셨는데 이 인후통을 가라앉히는 좋은 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북한에 좀 있을 만한 것들을 오늘 추려봤습니다.
네.
먼저 엘더베리 차입니다.
엘더베리요?
예, 딱총나무 열매로 만든 차인데요. 이 딱총나무 열매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면역력 높이고 세균을 퇴치하는 데 좋습니다. 녹차 있죠? 녹차도 네. 이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차로 양치질하는 것, 인후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자, 폐혈성 인후염에는 감초뿌리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감초뿌리에 노출된 후 12시간 이내에 폐혈성 인후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끝으로 느릅나무 껍질도 좋습니다. 약간 달콤하고 흙냄새, 흙향이 나는데요.
네.
이 알레르기나 다른 자극으로 인한 목 통증을 진정시키는 점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점액하고 물이 섞이면 아주 매끄러운 젤로, 젤 상태로 변하는데요.
네.
이 젤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꽃가루라든지 뭐 연기, 오염 같은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인후염 증상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개를 빠르게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름만 다시 소개해드리면은요.
네.
먼저 딱총나무차,
네.
녹차, 감초 뿌리차, 느릅나무 껍질을 만든 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100점입니다.
네. 녹차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좀 사놔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도선문 기자와 함께 건강한 2024년을 위한 감기 퇴치 방법 또 심혈관 질환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남과 북의 통합, 장애 비장애의 통합, 그리고 남녀노소의 통합으로 사회 곳곳에 모두가 모여 음악 안에서 하나가 되는 치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에서 마련한 음악회인데요. 두 번째로 열린 치유음악회를 기념하기 위해 탈북 예술가들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탈북민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사회 통합을 위한 치유 콘서트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통일 메아리예술단 단장 탈북민 나양희 씨와 음악치료사 이정구 씨가 고향의 봄을 아코디언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사이버대학교 A동 5층에서 열렸고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치유콘서트에 관한 자세한 소개, 음악치료학과 여정윤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해마다 다른 주제로 이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저희 학과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라서 특별히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잡았어요. 저희가 탈북 대학생 역량 강화를 남북한화재단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 또 통일안보 북한 학과가 있고요. 저희 학교의 재학생들 중에서 탈북민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음악치료 프로그램도 그래서 탈북 그리고 이제 장애 비장애 그리고 남녀노소 또 음악치료사 그리고 이제 내담자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사회통합을 주제로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피아노 독주부터 장구 합주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와 합창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요.
우선은 연주자들이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탈북민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도 있고요. 정신재활인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아주 어린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과의 음악치료 학과의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진까지 다 연주자로 서게 됩니다. 탈북민들은 황상혁 피아니스트라고 북한에서 피아노를 공부를 하신 분인데 오셔서 연주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또 통일 메아리 예술단이라고 해서 다양한 뭐 장고나 춤 등을 통해서 이제 통일의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예술단입니다. 또 저희 학과를 졸업하신 음악치료사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통일 메아리 예술단의 단장으로 계시는 나향이 단장님이 통일안보 북한 학과에 재학 중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아코디언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에 참여하는 출연진이 다채로운 만큼 여정현 교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뒀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모든 연주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음악을 맞춰가는 그런 어떤 하모니를 이루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음악을 아주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저희가 같이 모여서 다양한 연주도 하고 노래의 소리도 맞추고 하는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의 목표는 굉장히 질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날 한시에 이렇게 음악으로 소리를 맞추는 것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치유 콘서트를 빛낸 출연진 가운데 통일 메아리 예술단의 탈북민 나양이 단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인연이 깊었는데요. 우선 2011년도 경영복지학과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통일북한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회에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도 대학 나왔지만 한국에서 사이버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사람들한테 내가 나눔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서울 사이버 대학 제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뭉클하고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을 했구나 하는 거에 이제 느끼게 돼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악고 잘 치잖아요. 이제 노래 고향이 범당 준비하고 우리 통일에 대한 노래 준비하고 그다음에 장고는 우리 그 장단 맞춰서 강원도 아리랑당 장단에 맞춰서 공연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양이 단장은 남과 북의 통합을 이루는 음악회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문에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되는 거가 이제 가장 지금 힘든 거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거가 통일에 대한 문을 여는 거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도 남한하고 남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문화 교류를 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하나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우리 민족이 가슴 아픈 거를 어린아이들이 체험하고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앞으로 꼭 통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자신이 이끄는 통일 메아리 예술단의 바람과 자기 소망을 전했는데요.
저는 뭐 우리 예술단이 잘하게끔 제가 노력하는 거가 바람이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공연하는 것도 보면 행복하고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군사라기 같은 분들이니까 말 한마디 해도 도와주는 말만 했으면 좋겠고 모르는 거 있으면 송심성 있고 가르쳐서 우리 다 같이 한민족이잖아요.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로 통일을 염원한 한 탈북 예술가가 있는데요.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북에서 온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입니다. 황상혁 씨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의 학과장인 탈북민 이지영 교수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이버대에 북에서 오신 이지영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오늘 시간 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통일 아리랑이라고. 사실은 이 통일 아리랑은 원래 그 북의 피아노 아리랑하고 그 남의 피아노 아리랑 그거를 제가 합쳐가지고 뒷부분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전에 그 북이나 남이나 아리랑들이 마지막에 딱히 소설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무리를 짓거든요. 근데 나는 그와 반대로 웅장하게 확 터뜨리는 식으로 통일을 바라는 면에서 그렇게 만들고 이름은 통일 아리랑이다 하고 달았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꿈은 리스트 어쨌든 피아노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다음 일반 시민들도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가 직접 편곡한 이 통일 아리랑은 황상혁 씨의 소망이 가득 담겨있는 곡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북의 가족, 친척 다 도두고 저 혼자 왔거든요. 계속 밤에서 잘 때는 꿈에 다 가족들 제가 지나왔던 그 생각들이 계속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꼭 통일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아리랑이 이 통일의 상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거의 70년 이상 그 분단 때문에 특히 문화권이 아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 사랑의 꿈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 아리랑은 또 당연히 아리랑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유튜브로 생중계했기 때문에 이 현장 관객이 많진 않았지만 마침 음악회가 열린 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입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입학설명회를 듣기 위해 찾아온 탈북민도 음악회 소식을 알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가운데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최민경 대표도 치유 콘서트를 함께 즐겼습니다.
제가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 와봤는데 굉장히 치유가 된 것 같고요. 이 추운 겨울에는 우리 북한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마음 치유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남겨진 가족들도 정말 우리 마음이 다 전달이 돼서 우리가 정착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북한 감금 피해자 가족회 대표로서 우리 사명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우리를 통해서 북한의 건 실상도 알리고 그 바람이 북한 주민들한테까지도 전해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인데 다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에요.
끝으로 이 콘서트를 마련한 음악치료학과 여정윤 교수는 앞으로도 이 탈북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남북이 하나 되는 통합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거의 10년 이상을 탈북민을 위한 음악 치료를 해오고 있고 특히 이제 탈북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공연을 만든 게 거의 10년 이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올해도 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사회 통합이라는 거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화합이고 통일의 어떤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탈북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 거고요. 혹시나 다른 어딘가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눈으로 또 격려의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